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득하다는 것은 참으로 교회에 참된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쯤에 오늘 배울 말씀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에스라서 1장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잘 읽고 오시라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 이메일이 저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를 전체, 에스라서의 전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에스라서가 쉬운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접했던 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대학교의 한 교수님이셨던 로버트 벨 박사님은 몇 년 전에 구약성서의 신학적 메시지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 더 깊은 이해와 좋은 통찰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분의 책에서 찾을 수 있었던 몇 가지 포인트를 참조하려 합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더 잘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삼는 설교 말씀을 들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마 설교자들이나 구약의 신학서적이나 주석서에서 에스라서의 신학적 요소를 찾으려 할 때 그 중요성을 많이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에스라서를 느헤미야서와 함께 다루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관습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히브리어의 22 글자의 순서에 맞춰 구약성서를 정리하고자 했던 시도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각기 저자가 다른 12권의 소선지자서들을 한 권으로 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진실로 성경의 언어적 영감서를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독자적인 목적과 뜻을 가지고 쓰여졌고 구성되어 우리에게 보여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스라서를 공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그 자료 자체의 본질적 특성입니다. 에스라서는 기록된 문서들과 목록들, 그리고 역사적 서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89절들로 구성된 에스라서는 그중 52.5구절, 즉 18.7%가 문서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114구절, 즉 40.7%의 내용들은 목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두 자료들을 합하면 이 책의 절반을 훌쩍 넘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목록으로 구성된 구절들은 문서나 역사적 서술에 비해 히브리 단어가 그리 많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단어의 숫자나 자료의 두께로 보면 이름이 기록된 목록들이 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역사서인 이 에스라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과도 유사한 모습을 많이 보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대를 보여줍니다.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에스라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나 이적들 또는 적국의 반대와 방해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분의 목적을 이룰 그분의 메시아께서 오실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치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도 같습니다. 에스라서의 주제는 바벨론 식민지 시대에 남겨진 유대인들, 즉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과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의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주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네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 그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훈육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대신 때가 되면 그들을 당신께로 되돌아오게 하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와 같이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인 하나님 백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배경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바벨론 군대로 인해 파괴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에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에스라의 내용은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되어 귀환, 그리고 10장에서 18절에서 44절에 기록된 영적 지도자와 백성들의 명백한 범죄 목록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의 이름들이 하나님 말씀의 책에 기록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인들의 이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있으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순결해야 한다는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향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귀환은 출애굽에 이어 두 번째 대탈출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첫 번째 대탈출이었던 출애굽 상황보다는 소극적인 모습이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두 번째 귀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한 이동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두 번째 귀환은 그 인원 수를 볼 때 굉장히 작은 숫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하는 동안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조상의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유대인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적 사역으로 인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졌음은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두 사람이 언급되었는데 하나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고레스 왕입니다. 주전 539년 당시에 가장 큰 권력자였던 페르시아 왕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에스라서의 시작은 책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당시의 시대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많은 역사서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연대기적으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이 책은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형태를 띠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 안에서 우리는 최소 40여 군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단위들이나 단어들이 쓰여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다 찾아서 살펴보면 우리는 에스라서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다섯 명의 주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이 에스라서의 기록들을 시간의 그 역사적인 사건에 따라 본다면 그 중에서는 어떤 사건들은 적혀져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에스라서의 기록들을 시간이라는 틀에 따라 분류한다면 이 책은 먼저 1장 1절에서 4장 23절까지는 고레스 왕 시절부터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당시의 상황이고 4장 24절에서 6장 22절은 다리오스 왕의 통치 기간 중 5년 동안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7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 기간 중 한 해 동안 일어났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장들이 다루고 있는 일들의 연대들을 비교해보면 이 책의 내용이 시간의 순서대로 엮어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의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1장에서 6장에 기록되었으며 이는 수룹바벨의 지도 아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한 귀환이었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백성들이 수룹바벨과 함께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옛적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높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자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어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1장 8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어서 유다 총독 세스바셀에게 넘겨주니 또 이어 11절에서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세스바살과 그 스룹바벨은 그 두 이름이 첫 번째 귀환한 백성들의 지도자로 언급된 것은 모순되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세스바살은 스룹바벨의 갈대아식 표현으로 생각되며 두 이름 모두 귀환자들의 지도자라고 불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귀환은 7장에서 10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지도 아래에서 행하여졌으며 이스라엘의 영적 삶의 회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에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가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이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인 10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죄를 고백하는 에스라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에스라서에 기록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발생한 시간차는 약 60여 년 정도이고 그 사이에 에스더가 살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특별히 에스라서의 시작인 1장 1절은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예언의 성취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정 선지자의 언급과 고레스 왕의 성전 건축에 대한 선포는 오늘날의 우리와 또 그 오래전에 귀환한 유대인들 모두에게 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은 그들의 대교로 인함이었음을 상기시켜줍니다. 이 귀절은 이 책의 목적인 바벨론으로부터의 귀환, 이후에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의 과정과 필요성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책의 후반부로 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는 더욱 명확해지는데 에스라의 고백과 회개 기도를 통해 그것이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죄가 가지고 있는 끈질긴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누군가에게 전해들은 게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보고 또 경험하였습니다. 죄가 굉장히 끈질긴 성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에스라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민족의 죄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9장 3절에서 5절을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드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제 저녁 제사를 지낼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이후에 에스라는 계속해서 죄를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결혼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는 이스라엘의 부정함과 죄악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9장 7절의 말씀처럼 칼에 죽임을 당하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고 또 얼굴이 부끄럽게 될 일을 당할 것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에스라서 10장 18절과 23절에 죄로 가득 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목록은 에스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죄를 덮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라는 그 개개인의 이름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포함하여 다 나열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타락됨이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있어 심지어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 역시도 죄의 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록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가 넘쳐나는 바벨론에서 수많은 세월을 조롱과 조소 속에서 살았음에도 아이러니컬하게 그들은 더 나은 영적 삶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조상들의 행위, 즉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들 위에 내려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사실은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 대하여 참으실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함으로 은혜로 부어주셨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들이 억류된 땅에서 고통과 고난당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진정한 위엄은 평화롭고 평안할 때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가 채워졌다고 느낄 때,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함이 없다고 느낄 때, 바로 진정한 위엄은 그때 찾아옵니다. 그들의 고향에서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삶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하였습니다. 불경건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현 상황과 이 책의 메시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 상황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맹렬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서적들, 웹사이트, 집회들, 라디오, 프로그램 등등이 자신들만의 견해들을 보여주며 교회 건물을, 주차장을, 또 교회 활동들을 이리저리 하면 예배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쟁점이 아닙니다. 18세기에 활동하던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윌리엄 커닝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결함과 결점, 헛됨과 결핍을 보충하고 고친다는 구실 아래 신약이 우리에게 제시된 대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의 행정과 예배의 혁신과 개선을 제안해왔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함은 교회의 외적인 요소에서 그 문제점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대의 교회들이 번창하게 되고자 시도한 것들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그들과 바벨론 포로 생활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변절과 우상 숭배를 하였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벌을 받은 것이 그들이 영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위에 내려진 그 벌들, 그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처벌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영적이지 못했다,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극히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신들 위에 그리고 그 신들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희생제물로 바칠 만큼 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영적 헌신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라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행한 모든 행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셨지만 그들이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들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갱신을 경험하고 더 영적인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온갖 자료들과 수단들을 들여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성직자들은, 목사님들은 동성연애자 커플들을 축복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금 이 현대시대에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하고 있는 행동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로부터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요상한 행위들과 의식들을 벗어버리고 그저 성경의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영적 부흥을 꿈꾸고 기도하는 모두는 이와 같이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귀환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배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형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와 예수님의 교회의 영적 상태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종 성경은 예수님 교회의 매력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석과 장식으로 꾸며진 신부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시고 장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셨습니다. 교회는 탁월하게 아름답고 사실 그것은 온전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특징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아름다운 발로도 표현하셨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도 교회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분명 교회 그리고 아름다움이나 매력이라는 용어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교회가 매력적이어야 하는지의 여부가 아닙니다. 대신 그것은 누군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매력있게 느껴지는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정 교회가 매력을 어필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존 칼빈이 이를 아주 잘 표현하였는데요. 그리스도는 그의 선하신 뜻의 표징으로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로 단장하셨다. 진정한 교회의 아름다움은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있는 혼인관계 속에서와 같은 순결함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교회의 매력을 느끼시는 것은 교회가 계속해서 개혁하며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교회 역사에서 보여주는 진정한 개혁운동의 원동력이었습니다. 16세기의 루터의 교회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섰던 그런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시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참된 교리와 순결한 예배에서 멀어지게 하면서 교회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짓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을 빼앗겼고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던 이세벨과 더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세벨은 화장으로 자신을 가렸죠.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다시 매력적이어졌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헌신과 생각을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인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음악, 어떤 행위들 및 기타 예배 프로그램과 같은 모든 종류의 추가 특수 효과로 너무 산만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주제에 대해 깊이 다루지 않는다 하더라도 에스라의 지도 아래 진행되었던 개혁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와 가르침의 회복, 그리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거듭남 또는 개혁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역사적 배경을 뒤로하고 이제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하셨는지, 회복시키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도움이 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 즉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시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평범한 사람들과 또한 그들의 지도자들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지도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첫 번째 이름은 분명히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아람어식 히브리 이름입니다. 에스라에서 에셀은 도움을 뜻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모두 에스라와 함께 일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일을 한 사람이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결국 이렇게 사용되는 이들이 바로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계적으로 나아갔으며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세워나가는 데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재정적으로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4절을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마도 다시 돌아온 자신의 고향에서 새로이 다시 정착하기 위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소유한 돈과 재산은 매우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위한 큰 뜻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들을 것을 권면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의무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가진 것들을 드릴 것을 권면받았던 이 상황이 사실은 이들이 포로로 잡혀있던 곳에서부터 귀환하여 이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그 시기였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기에 내려놓기까지 아마 그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 에스라 1장 7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많은 성전들의 물건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많은 물건들을 빼앗아 갔었고 고레스 왕은 그 물건 모두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귀환된 유대인들은 되찾은 물건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은 번제를 위한 제단을 회복시켰습니다. 초막절, 유월절, 무교절, 그 외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 등등 종교적 행사들이 회복되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바쁨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모든 절기들과 행사들을 지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26번, 여호와의 집을 8번,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를 7번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회복된 성전을 62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영적 회복을 위한 예배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에스라의 사역은 두 부분으로 나뉘며 그중 하나는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에 기록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느헤미야서 8장에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은 에스라의 사역에서 이중 강조와 일치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에스라가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에 애썼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에 힘썼는지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그 마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받기 위해 훈련되어야 합니다. 중요하게도 이 두 가지 강조되는 점들은 장식, 어떤 꾸미기와 관련된 아이디어들인 것 같습니다.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는 종종 가면을 먼저 벗기거나 덮개를 걷어내야 합니다. 이처럼 실제와 진실을 입기 전에 여러분은 먼저 오래되고 가식적인 것들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느헤미야서 8장부터 10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실제적인 일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몇십 년을 통해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는 이 홉 철치에 정말 많은 사람도 아닌 딱 한 사람이라도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더 복음을 전할 수 없음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감동된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에스라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우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아멘. 봉헌식에서 모세의 책은 그 기준이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6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습니다. 에스라서 9장 4절을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소망하기에는 이것을 그냥 듣고 읽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영적 부흥과 회복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해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적 회복과 그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이해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일하실 때 하나님의 원수들은 그 일을 반대하거나 저항을 합니다. 에스라서는 22개의 부분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섯 부분이 바로 반대를 당하고 있는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거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그 말씀이 반대를 당하고 있는 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역의 반대는 바로 성전의 재건을 도우는 척했던 대적들로부터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지하고 그들의 도움을 거절했을 때 그 대적들은 마침내 그들의 진정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에스라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 대적들은 유대인들의 결의를 약화시켜 성전 재건축 계획을 중단하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에스라서에서 우리는 유대인의 회복에 반대하여 쓰여진 두 개의 아람어 편지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분명히 이러한 악한 계략의 본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편지는 다리우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에게 쓰여졌습니다. 아닥사스다의 답장에서 나라의 권력이 하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힘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재건에 대하여 반란이나 반역의 누명을 씌어 거짓 고발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적대시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서둘렀습니다. 종종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 그분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은 슬픈 사실입니다. 그 백성들의 죄로 인해 에스라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대적들은 반대하는 자들은 이 백성들의 밖에 무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안의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적을 당하는 일에 대해 주제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의 재건을 위해 계속 일하도록 격려하며 동기를 부여했고 원수들은 계속해서 반대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영적 싸움입니다. 모든 영적 변화와 회복은 영적 싸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없이는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학사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삶의 환경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의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안에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97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37번이나 나타납니다. 또한 에스라는 섭리의 손에 대해 많이 언급하였습니다. 비록 그곳에는 아주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단계 한 단계 향해 나아갈수록 에스라는 더욱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속적 지도자들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고레스 왕을 포함한 페르시아 왕의 네 건의 문서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명하셨던 것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귀한 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셨습니다. 에스라는 백성을 향한 주님의 섭리적 돌보심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나타내었습니다. 예를 들어 에스라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는 동안 여러분은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로부터 그들이 행하는 바를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에스라서 5장 5절을 보면 5장 5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를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유다의 장로들을 위해 있었습니다. 6장 14절을 또 한번 살펴보시면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을 명하신 이도 가능케 하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에스라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끌을 끝내되.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힘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아 함께 올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 에스라서 7장 28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사용하셨지만 바로 그 일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백성들은 도우심을 입고 안전 가운데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8장의 18절과 2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귀환할 수 있었던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부흥 뒤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있으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용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도 사용하셨고 그들을 인스트루먼트로 사용하셨지만 결국 이 일을 모든 것을 영적의 부흥을 가능케 하셨던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조상들의 죄의 결과였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영적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곳에는 밖으로는 대적들의 반대도 있었고 또 안으로는 그들 자신의 죄로부터 오는 방해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에스라를 세우셨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굳건하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신들에게 가르쳐지고 있는 계명을 따르고 순종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우리 영적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과 다 같이 함께 다음 세대를 바톤터치해줄 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